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신이 두고 갈 제자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영적으로 이렇게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떠난다고 하는 말을 듣는 어린 자녀들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떠나야 하는지, 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인지, 왜 자신이 없을 때 제자들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만이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성령론의 노른자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뒤에 제자들이 능력을 먼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한다는 것은, 사역한다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은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순장님들도 멘토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 성도를 만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산다, 이것은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 반, 나 반 이렇게 나눠서 50대 50으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는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은 사역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예배와 사역이 같은 그 깊이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한 능력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의 그 스코프를, 범위를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는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부족한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 귀한 능력과 인품으로 33년만 살고 가시면 어떡하냐. 한 100년 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베드로, 바울, 요한, 웨슬리, 빌리그레암 합쳐놓은 것보다 더 파워풀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뭐 혼자 세계 복음화를 다 끝내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생전에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와보신 적이 없는데 십자가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내신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으로 가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거대한 물이 바다 덮는 것 같은 복음의 사자들이 지구촌을 덮으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함께 해오겠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뭐 솔직히 그게 뭐 우리 힘으로 한 거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탁 랩에다 앉히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애 손도 운전대 같이 잡고 아버지 같이 잡고 운전하면서 아 우리 또리 운전 잘하네 하는데 무슨 또리가 하는 거겠어? 또리는 손만 올려놓고 아버지가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그 교과서와도 같은 말씀이 13절 14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그냥 다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식을 사면 무조건 그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 선거에 당선되고 우리 애가 이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해갖고 안 되면 굉장히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분명히 그 경고가 나오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욕심이 잔뜩 붙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성품과 뜻이 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그 깊이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같은 길이라 해도 순종하며 가겠다. 이 자세가 될 때 하나님과 나의 뜻이 이렇게 컴퓨터로 치면 동기화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결이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에서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이제부터 손을 대겠다, 이 일에 개입하겠다는 말씀이지 네 뜻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면 큰일 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입맛대로 일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이었어요. 나중에 그때는 내가 젊고 무식해서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닫아주셔서 오늘날 내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노도 응답이고요, 예스도 응답이고 또는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로 생각해요. 이건 A 아니면 B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제3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그 믿음, 내게는 항상 하나님의 베스트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죠. 16절부터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Another counselor, 그 말은 또 다른이라는 말은 하나 더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보혜사이셨는데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실 거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에서는 그 사상으로 물든 잘못된 성령론을 가진 분들은 성령을 어떤 기 또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이십니다. 다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신 것과는 달리 성령께서는 인간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생각과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동시에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사방에 다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감이 더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페라클리토인데 바로 옆에서 붙어서 도와주는 우리 컨텍스트로 하면 코치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대신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운동 코치가 선수 대신 뛰어주진 않아요. 그러나 훈련할 때부터 그 경기장에서 같이 뛸 때까지 1분 1초도 코치는 선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옆에 바짝 붙어서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땀 흘리고 박수치고 때로는 호되게 꾸짖어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눈물 닦아주면서 다듬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선수도 코치 없이는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코치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지만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 선수, 위대한 선수 뒤에는 항상 코치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서 이 자리에서 이만큼 서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 곁에 24시간 붙어 계시면서 지금까지 부족한 우리를 다듬어 오신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신다. 이 성령님께서는 셋째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부부도 헤어질 수 있고요. 자식도 떠나고요. 가장 친한 친구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꼭 나쁜 의도로 버리지 않아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라도 우리 곁을 언젠가는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늘 공허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니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 위에 잠시 임하셨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떠나버리셨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불순종하니까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건적이었어요. 우리의 순종을 조건부로 해서 임하셨다가 불순종하면 떠나셨는데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보다 더 착해져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조건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지만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굿뉴스입니다. 성령님은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는요, 성령 받지 않은 목회자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추석 작업을 해서 설교를 해도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눈으로 봐야만 말씀이 해석이 되거든요. 성령의 눈으로 말씀을 해석을 해야 성령의 불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 삶은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분이십니다. 17절을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어제 뉴스에 성령님 나오셨어요? 어저께서 여러분 뭐 스마트폰 검색할 때 성령님 나옵니까? 없습니다.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철저하게 침묵해버립니다. 마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까닭도 있지만 영적으로 둔하니까 성령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에 대해서 세상은 깜깜무소식이. 그러나 성령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미움과 불화에 쌓여있던 가족이 변화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이에요. 돌 같은 내 마음이 녹아서 예수 믿고 변하고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이에요. 우리같이 잠 많고 게으른 사람이 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성령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아요. 관심이 딴 데가 있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성령께로 가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만은 성령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령을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 말은 너희는 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야만 합니다.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아는 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달라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뜨거워집니다. 세상은 성령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